오늘도 갈라디아서 5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네.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게 되는 내용의 핵심은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니, 사람을 막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렇게 겁을 줘도 죄를 짓는데, 죄 다 씻어졌다고 해버리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해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사람을 얽어매야 그나마 죄를 좀 덜 짓지. 그래서 그걸 풀어줘 버리면, 이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 그러니까 잘못을 해도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가 이미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방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죠. 저는 헌금 이야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헌금이 나오니까. 좀 더 성경적인 용어로 하자면 성도를 위한 모금,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헌금 봉투는 참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이한 게 아니고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어떤 교회를 가면 지나치게 헌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잘 안 나오는데,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거 이야기 많이 한다고 내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하는 데다 사람 돈 씁니다. 실제로 그래요. 전혀 총각들 사귀어봐요. 그 사랑하면요, 거기에 마음과 시간과 돈을 드리는 걸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헌금하라는 법만 자꾸 주면 거기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여기서 이 의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의무가 무슨 뜻입니까? 해야만 하는 어떤 뭐 책무? 임무? 뭐 그런 것일까요? 꼭 해야만 하는 어떤 일, 뭐 그런 뜻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못하는 영어지만 영어로는 뭔 뜻인가를 봤더니 빚진 자, 빚진 사람을 뭐 좀 유식한 말로 채무자라 그러죠. 채무자. 예. 그 빚진 자로 돼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는.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율법으로는 이미 범죄한 사람이죠. 우리는 성경의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고 그렇고 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그 영어로 DEBTOR인가 그래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데 하여튼 빚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의무를 행한 의무를 행할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 의무를 가진 자가 영어로는 빚진 자, 또 채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해방을 받은 것이죠. 그 빚을 주님이 온전히 탕감해 주셨으니까요.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서 빚으로 비유한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거기도 그 앞뒤 전후 내용을 읽어보면 그 1만 달란트가 죄의 빚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이 두 사람 다 탕감을 해줬다. 그러면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런 질문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50데나리온 빚졌다, 500데나리온 빚졌다, 이 둘 다 죄의 빚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은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죄도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처벌을 받든지 이래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은혜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고 싶어도 벌받을까봐 그 죄를 멀리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종교인들이 주로 좀 그렇잖아요. 예. 혹시 죄 지으면 벌 받을까 봐 이제 짓고 마음은 갔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것을 벌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그 복음을 듣고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첫 번째 드는 그 감정이 있죠. 여러분 혹시 구원을 딱 받았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딱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던가요? 오늘 그 한 몸매님께서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시던데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맞아요.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일 학교 강사잖아요. 원래 제가 꿈이 국어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는데 예. 어쨌든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비슷하게 하나님 안에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부가 되려면 주거니 받거니 또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만 하면은 졸립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그 감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떠오르던가요?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 아, 예. 감사. 굉장히 중요하죠. 또 자유. 예. 또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래야 이제 집중이 딱 되거든요. 예.
일요일 날 못 놀겠는데.
참 저는 항상 조영진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네. 아까 한 분이 안심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영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 가진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 약간 조폭 비슷하게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복음을 듣고 딱 믿음이 들어오면서 딱 드는 생각이 이제는 어두운 생활하고는 끝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자기가 굉장히 그 잊어먹지 않고 그 내용이 마음에 딱 남아있어요. 이제는 술하고 담배하고도 끝이다. 뭐 그렇게. 근데 이제 첫 번째 드는 생각 중에 또 하나는 안심입니다. 내가 이제 심판에서 벗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가게 됐으니까 안심이 온단 말입니다. 안심.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의해서 깨뜨려지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선행으로 내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범죄할 때 그건 깨뜨려집니다. 근거가 내 선행이었기 때문에 내가 범죄할 때 그 구원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권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잘못을 한다고 해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안전이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이 자신의 영원한 안전 보장만큼 크게 여길 게 또 있겠습니까?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7, 80년 부하게 산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7, 80년은 잠깐입니다. 네, 잠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한 밤에 한 경점과 같다. 그래서 이제 안심이 오죠, 안심.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안심을 하면서 방종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그게 어디냐면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자유에서 이르러서 다 바르게 산다면 굳이 이런 말씀을 쓸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이 말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이 자유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딱 입고 나면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사단은 이제 구원 받는 건 못 막았으니까 그 다음 단계 작전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 너 맞아 너 이제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사냐?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로 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좀 육신대로 좀 살아. 어차피 사람은 완벽한 게 아니야. 어?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육신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도록 또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충동 안 받아보셨어요? 이제 혹 우리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일부러 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용납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단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다시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10명 한 번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적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이 문둥병자 나은 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상한 내용 혹시 못 보셨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그 성경 읽으시다가. 자, 원래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병 환자는 자기가 아 나는 나병 환자야 이러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몸 상태를 보고 당신은 나병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구분이 됩니다. 이제 성읍에서 떠나야 돼요. 이제 그거는 나병 환자로 인정될 때고 나병에서 나았을 때도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아, 난 다 나았어 하고 막 마음대로 돌아와서 살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기가 나았다고 생각이 되면 제사장에게 또 찾아와서 자기 몸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당신은 다 나았다고 인정을 해야 성읍에 들어와서 사람들하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한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 증세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의사할 수 있냐면 가다가 나음을 입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적으로 나아서 간 게 아니고 형편적으로는 아직 나 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겉보기에는 분명히 아직 나 환자인데 이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홉은 어디 갔느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하냐면 아홉 명은 무슨 생각을 나병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오지 않고 그들은 나았다는 사실 자체에 빠져 지내다가 빠져서 자기 길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럼 뭘 말해줍니까? 이 사람은 나았다는 사실도 마음에 너무 크고 기쁜 일이었지만 이야, 예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도 참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이지만 가다가 나음을 입었을 때 이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이 떠오른 거예요. 이분은 놀라운 분이구나.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떠오른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시구나. 죄 용서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이 그것이 크게 남은 사람이 있고 그것도 크지만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장사 되신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을 내게 행하셨는가? 예수님께 마음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요, 구원받은 신앙 이후에 신앙이 갈라집니다. 나 구원받아서 나 천국과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다시 육신의 삶으로 과거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란 분에게 마음의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확률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죄 용서받고 천국과 그 자기 속에만 머물러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좀 죄 좀 지어도 천국하는 데는 문제 없잖아. 그런 식으로 계속 서서히 그 사람 마음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 마음 속에 예수님이란 분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과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빨리 가서 가족도 보고 싶고, 그죠? 그동안 그 나병에 걸려서 성읍에서 떠나서 그 나은 자들 사는 거기에 이제 있었는데, 그리고 몸이 썩어가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정말 소망 없이 살았는데, 이 나병이 나왔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빨리 가서 가족도 보고 싶고, 다시 생업에도 종사하고 싶고, 막 얼마나 그런 계획과 생각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누구신데 저를 이렇게 고치셨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아홉은 어디 갔냐 그러는데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나병에서 나음을 입고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예수님과 사귀게 되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다 자기 길로 다 가버렸어요.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아홉 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많지 않겠어요? 근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마음의 방향과 삶의 방향이 바르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이제 식사 준비를 바리새인이 해가지고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더니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그리고 향유를 주께 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를 그 여인이 한 일을 이해를 못했죠. 특별히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 이분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아마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나 봐요. 그 여인이 이 여인이 누군지 알 거다 이렇게 속으로 비판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죠. 그 바리새인에게 야 나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수건을 안 줬지만 이 여인은 자기 머리털, 여자들에게 머리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맞죠? 예. 네. 그걸로 닦았어요. 그리고 그 가장 귀한 기름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돌아가실 구세주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너무나 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나 구원받아서 나 천국가 하고 자신 속에 마음이 젖어있게 되면 다시 이제 옛 생활로 돌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방향을 딱 잡아서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데 계속해서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쪽 방향에서 계속 발전되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자유케 됐다는 내용 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내용을 전반부에서 이야기하지만 후반부에 가면 그 은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된다 이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6절입니까? 6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이제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6절도 그렇고 13절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것이 구원받고 나서 주님께 마음에 초점이 맞춰지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지는 모습입니다. 이 6절하고 13절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구원받고 나서 가르침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멀어져 버리면 15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제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결국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이고 자기중심적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자기 이익과 자기를 위해서 서로 물고 삼키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장 후반부에는 이제 성령님의 열매가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것을 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죠. 짧고 또 예. 이제 시간상으로도 안 맞고 저도 뭐 제가 그렇게 그 내용에 깊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성령님의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 것들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 성령님의 열매 또 주님의 성품이죠. 이게 하나하나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22절이죠.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성령님의 열매는 첫째로 사랑입니다. 기쁨과 주님과 가까워지면 기쁨이 있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열매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적할 법도 없고 이것을 금지할 법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 아래 있고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네, 법 아래 있지 않아요. 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뭐 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법 위에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법 위에.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 중에 한 명입니다. 천국 시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해되는 결정을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에 유익한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설명을 제가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사는 동안에 법 아래 있지 않고 법 위에 있습니다. 법 위에 있다는 말은 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되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법보다 그 이상의 거룩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읽어봤습니다만 이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더 알아갈수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주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거룩성도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도 예를 들어 사랑 그러면 사랑도 여러분 점점 성장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도 점점 커가요. 열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풋사과라고 하잖아요. 점점 그게 이제 익어가고 커가잖아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열매도 처음에는 작고 풋내가 날 수도 있지만 점점 더 성숙해가요. 풍성해지고.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보면 아 나는 구원 받았는데도 성령의 열매가 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어떤 그 작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작기 때문에 확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면 그 부분도 분명히 풍성하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 나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해도 아,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약속되어 있구나 하고 나아가시다 보면 그렇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물론 우리가 세상 일에도 바쁘고 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틈을 내서 주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